오케이. 같이 성경 공부 잠깐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에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8장까지의 내용은 죄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이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고, 또 구원의 안전보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색은 앞쪽에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쪽에 가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조금 특이하게 중간에 좀 삽입장들이 이렇게 세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게 툭 튀어나왔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앞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로마서를 받고 이것을 읽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로마서니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면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이제 있겠지만, 그 이방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이제 있으면서, 이방인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래.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대.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누가 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율법 밖에서 난 의, 그거를 얻으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뭐지?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국가가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런 민족이 이렇게 내려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단히 특별하게 대우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보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린 뭔가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어 오신 그것이 이제 끝났단 말인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어떤 지속되는 언약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신학,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정리하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냥, 더 이상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훼파가 됐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럼 이제 AD 70년에 그렇게 됐어요. AD 100년, AD 200년이 지나요. AD 300년, AD 500년이 지나요. AD 800년, AD 1000년이 지나요. 그런데 유대인에겐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 상태로 국가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채로 그냥 그렇게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살고 있으면서 전혀 어떤 국가적인 어떤 회복의 기미는 전혀 없어요. AD 1100년, 1200년, 1300년, 1400년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에 아, 이제 유대인은 정말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더더군다나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영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얼마나 더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어진 것 취급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단들을 비롯해서 카톨릭도 다 이게 이제 영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유대인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그런 유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항거하고 나왔다고 하는 프로테스트했다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카톨릭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사조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 계속 있어 왔지,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건 비유가 아니라, 물론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라 하는 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비유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500년도,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1900년대까지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죠? 예,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에 와서 영국에 의해서 이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1948년에 와서 지금 우리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 저희와 저희 부모님의 세대. 이런 세대잖아요. 이런 세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국가가 독립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 중에 야, 이게 성경이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구나, 확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도 안 믿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는 이 관점,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가 영적으로 영해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뭐 목사님이 됐건 어떤 성경 교사가 됐건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실제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 뭐 무슨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 무슨 유학을 갔다 왔고 뭐 무슨 뭐 날고 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학은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참 잘해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참 은혜 안에 잠기게 하는 뭐 그런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학이 성경적인지 여러분 가톨릭 신학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그게 뭐 세대주의자로 분류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문자적으로 보고 또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왕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 왕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교파 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분들 중에서 세대주의를 아주 폄훼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세대주의를 왜곡하냐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저기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 귓속말로 작게 얘기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죠? 이 세대주의를 폄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여러 개로 성경의 세대를 여러 세대로 나누면서 각 세대마다 사람이 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이 세대를 몇 개로 나누냐가 그게 중점도 아니고 그 세대마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세대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피터 라크만 같은 분 이런 이제 몇몇 분이 그런 걸 자꾸 주장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원래 세대주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 세 개가 첫 번째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 왕국을 통해 받으신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세대주의 가르침 중에서 그렇게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전부 영해한다 이게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로마 캐톨릭 학자들이 지금 헬라 철학 이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 철학하고 지금 이거를 성경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냈는데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 우리 정백 시아매님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길거리를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돌뿌리와 우리 장영민 형제님이 해석한 돌뿌리와 이정의 평심 해석한 돌뿌리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얼마나 참 이렇게 꽈서 이렇게 꿰어 맞추느냐에 따라서, 야, 그 사람 참 영험하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사람이?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책인데,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데 여기 이 근거가 되는 책이 지금 이 책인데, 이게 지금 수능 시험 문제보다도 얼마나 더 이게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가려져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이 교과서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이 5천 명이 그 시험 문제를 풀면 5천 명의 답이 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이단은 다 영예를 합니다. 100%예요. 모든 이단은 다 영예를 해요. 그러니까 교파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도,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영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9장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시면,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조금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대략 크게 또 그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뭔가 심상치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거짓말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말이 다 진실된 말을 했고, 다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뭔가 조금 더 자세를 진지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주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놔두고 왜 이방인들, 그동안 우리 조상들 대대로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다 구원받아서 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가 유대인 맞아? 이 율법을 알고는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민족심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내 민족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민족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나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한테는 참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다,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이야기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너만 구원받고 싶은 거야? 너만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차라리 여러분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제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것도 내가 참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심정을. 그러나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뭐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한번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 앞부분에서 8장의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그 결론을 얘기했었잖아요. 35절,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올 어떤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높음이나 깊은 것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선언했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걸 믿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구원받더라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뜨뜻미지근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구절을 들여대면서 봐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 한번 구원받은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지금 이런 어떤 불가능한 가정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딸은 내 형제, 내 친족을 미안합니다. 그들은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 또는 정체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몇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세보세요.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몇 개 나왔죠? 여덟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민족들과는 차별되게 받은 특권이 뭐냐, 이것을 여덟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여덟 가지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잠깐 이제 한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양자 삼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Adoption, 양자 삼으심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존재가 누가 있다고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거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천사, 예수님, 아담, 그리스도인,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다섯 부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양자로.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이제 아들인데,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생명을 주시는 분과 생명을 받은 자의 어떤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언젠가 영원전 언제 어느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죠? 그렇게 되면 이단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을 어떤 식으로 붙이든 이 오리겐 같은 사람이 영원 생성설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영원 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생성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교묘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아들이라 불리냐? 그것은 이 예수님은 그냥 타이틀이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타이틀이 여러 개잖아요. 임마누엘, 양들의 문, 포도나무, 길, 진리, 생명, 세상의 빛, 뭐 여러 가지 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여러 가지 그 100가지가 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한 목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특히 맏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태동시키실 때 출애굽기 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너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제 하실 때, 15절부터 알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아들 중에서도 지금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최소한 둘째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스라엘이 맏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인간으로 칠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려주시는 사람 중에서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맏아들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볼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맏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둘째, 셋째, 넷째, 막내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 맏아들이라는 이 칭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중 그 표적이죠. 재앙들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 왜 그렇게 죽은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 좀 심도 깊게 공부하고 자세한 것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자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누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지금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하고 예레미야하고 말라기 최소한 그런 어떤 성경 큰 성경적 이 저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 즉 이스라엘은 그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오죠. 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도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그렇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니까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맨 끝에 9절 맨 끝에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냥 이스라엘을 다시 반복해 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어서 처음 난 자 즉 장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호세아가 아니고 그게 예레미야였군요. 제가 노트를 보고 지금 하면서 조금 달라졌는데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3장, 그게 제가 지금 읽은 것이 지금 8절과 9절 중에서 9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참 대우하셨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400년 동안은 대언이 주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책이죠. 여기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내 맏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 참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또 주십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걸 다 영해해버리면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 삼으심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특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을 봤을 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두 번째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속해 있다. 자, 영광, glory, 영광이 속해 있다. 자, 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영광이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좀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입증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어떤 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영광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민족을 형성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그 기적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그 시내산 꼭대기도 영광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시편의 29편 1절서부터 보시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시편 29편에서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광은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 24장 15절에도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덮으며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주님이 머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산 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어떤 간청을 하냐면 글쎄요, 모세니까 이런 간청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가 좀 특이한 간청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지금 성경을 같이 따라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보는 것, 내 영광을 보는 것과 나를 보는 것, 이것을 같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갈 것인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가봇의 의미를 조금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지는데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죠. 궤도 뺏겼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해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 봤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떠났다. 무슨 빛나던 게 없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양자 삼으심이 있었고 두 번째 영광이 있었다 얘기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무슨 얘기라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렇게 일단 두 개를 하고 그 차례대로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그 이스라엘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좀 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혹시 원하는 찬송 있으면 한 곡만 같이 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최주영 형제님이 오늘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무리 기도를. 예. 예. 찬송 한 장 같이 하십시다. 895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뭐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특별히 독립신대교회 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걸 하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사랑이 어느 교회보다 필요한 곳이 사실 독립신대교회예요. 이게 진리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참 메마르기가 쉬워요. 예. 예. 이렇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맨 앞으로 자기 배우자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시고 피를 모두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약속된 날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서로 갈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주님의 말씀, 또 오늘 나눈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의 사랑, 친형제 같은 사랑,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을 또 정신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영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